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집단의 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무장하라. 집단의 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무장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1절까지 살피고 난 후에 이제 사도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전도하는 그 역사적 시기에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적혀진 걸 살피었죠. 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제 고린도에 가기까지 처음에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국 마케도니아 지역인 빌립보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실 쉽지 않은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 증인의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18장 9절을 참고해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어느 날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잠자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테니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 도시에 준비된 이 백성들이 있다 그걸 알려주셨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한 장소에 머물 때 환영받으면서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무관심 또는 협박과 위협에 시달리면서 그 장소에 머무는 것은 참 사람의 심신을 고단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죠. 근데 고린도에 머물렀던 바울의 경우가 바로 이런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함께 새 언약 백성된 교회로 모이는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지역 유대 공동체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했고 경계하는 시기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살피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더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고 더 이 사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며 그걸 이끄셨죠. 자, 그러던 중에 그 원래 그 여기 오기 전에 3주 정도 짧은 시간에 사역을 했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그 교회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편지로 소통하면서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후에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자세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살핀 겁니다. 당연히 뭐 구원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다음 순서겠지만 우리가 재림을 통해서든 또는 죽어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게 성도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이 구원 이후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태도와 삶의 자세를 다루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이런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좀 살펴보면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살피고 그 후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루면서 갈라디아서를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이미 지난번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 가지로 그 기록 시기에 대한 주장이 많고 다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 AD 한 48년경 본서실을 기록 연대로 보고 기록 장소도 아마 안디옥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AD 53년경 에베소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당시 기록되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AD 56년 마케도니아에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갔던 그 과정 속에서 기록됐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또 극단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비평학자들은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바울이 이제 그 더 후에 로마에 구금된 그 기간에 적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서신서를 좀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낸 시기와 그 사람과 그 연관성들,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왜 적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는 성경의 서신서를 바르게 파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가치나 기독교 교리 자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좀 가능성 있는, 기록 가능성이 있는 연대기적인 성경의 순서로 이렇게 역사를 살피며 미루어 볼 때 좀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 때쯤이다라고 보고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가면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자, 여기 이제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갈리오의 본명이 뭐 루키우스, 뭐 안나이우스 노바투스라고 하는데 양부가 유니우스 갈리오에게 이제 입양, 그러니까 양부로 이제 유니우스 갈리오의 집에 입양되면서 이름을 그때부터 이제 갈리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코르도바 출신이고 스페인의 뛰어난 그 수사학자였고 갑부였던 마르쿠스 안네우스 그 세네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스토아 철학가, 정치가, 희곡 작가였던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의 동생이었습니다. 또 어느 기록에는 형이었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영어 기록으로는 그냥 브라더라고 나오니까 확실치는 않아요. 형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통치 기간이었던 AD 41년에서 54년경에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의 수사학자였던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양 아버지에게서 이 행정과 정치 교육을 받았는데 이 갈리오는 매우 상냥했고 청렴 결백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그의 형제였던 세네카 같은 사람은 그의 논문이었던 행복한 삶에 대하여라는 그런 그 글에 이 동생에 대해서 이 형제에 대해서 헌정서를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자연 현상에 대한 그의 책 Naturalness 뭐 퀘스천 이런 서문에 그의 형제 갈리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갈리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은 고대 그리스 이제 델포이 신전에서 발견된 비문 델포이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가 로마 황제 이제 클라우디우스 때부터 26번째 그 이 아주 뭐 그 갈채를 받은 후에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됐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비문은 사도행전의 기록이 뭐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역사와 사실적으로 연결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의 재직 기간은 AD 51년에서 52년 또는 52년에서 53년,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 재직 초기에 고린도 유대인들과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사람의 재직 기간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인 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의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바울의 전도 행적의 어떤 그 일정들을 우리가 거꾸로 살펴보거나 앞으로 살펴보면 대충 이제 더 정확한 연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사람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아가야 지역에 부임을 해서 그럼 이제 아직 아가야 그 지역 전체에 대한 그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나 지역적 정황이나 상황들을 이제 막 살피고 있었을 때였을 텐데, 유대인들이 이 갈리오 총독에게 몰려가서 자기들이 이제 요구를 수용하게 하려고 한 거였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혼란한 틈을 타서, 그러니까 집단의 힘,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아가야 지역 법정으로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이 빌라도에게서도 보듯이 한 지역에서 막 소유 사태 같은 게 벌어지면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니까 그런 정치적인 약점을 이 유대인들이 이용해서 다수의 힘, 군중의 힘을 동원해가지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총독과 그 지역의 주권 세력들이 결탁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공생 관계를 잘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고발을 듣고 18장 14절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말려고 할 때 먼저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 상황을 꿰뚫고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옳거니와. 그러니까 법적인 확실한 문제라면 내가 그걸 판결하겠지만 만일 이 문제가 너네 언어와 너의 명칭과 너의 법에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지금 지역 물정을 막 파악해 가야 되나 중요한 때 정치적 안정을 원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총독의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얼렁뚱땅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 똑똑한 총독에게 당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들이 모인 지역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이 종교적 다툼을 벌였고 이런 민족적 특성을 가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갈리오 총독의 경우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에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않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이 아가야 지방에서만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죠. 이런 선례 때문에 다른 지방의 총독들에게도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처럼 그들의 어떤 요구에 휩쓸리지 않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가야 총독 이 갈리오가 이때 이 군중 세력과 타협하려고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이 불리한 판례를 그렇게 남겼다면 빌라도처럼 질질 끌려갔다면 아마도 바울은 다른 지방으로 전도 다닐 때 항상 이 관례 때문에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불리한 조치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여기서 이런 판결을 단호하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선례를 이제 차단하게 됐던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이런 갈리오의 판례가 기독교 복음 전파의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리오의 판결은 기독교가 당시 로마법 아래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간주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법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그 저 지중해 곳곳 로마 그 영역 내에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훨씬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 내에 기독교 성장의 어떤 초석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자.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쫓겨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는 어쩌지 못하고 괜한 회당장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이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압력 집단의 힘을 발휘하려다가 이 끝까지 갈리오를 자기네 뜻대로 이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총독 갈리오가 눈도 깜빡 안 하고 그걸 쫓아내 버리니까 여기다가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제 뭔가 소유 사태를 직접 일으켜 가지고 계속 뭔가 이제 이 연관을 지으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런 갈리오 총독의 태도를 보면 본디오 빌라도랑과는 아주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 총독들은 어떤 총독이든 간에 참 이 유대 민족을 다루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뭐 하기는 구약 성경 역사를 우리가 볼 때도 유대인들을 다루는 건 지금 하나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처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유대인들이 몰려왔을 때 이 조사해보고 예수님이 죽을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갈리오가 말하는 딱 그 자기들끼리의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러면 이 갈리오 총독처럼 단호하게 그때 그렇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아주 우유부단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다수의 요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뭐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어가며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뭐 자기는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닙니다. 그 스스로가 선택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지역적 밀란이 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함성, 군중들 다수의 요구에 밀려서 결국 자기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계 교회가 역사대로 지금까지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런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가웨 총독 갈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 확고한 결단으로 이 법적인 원칙, 자기들의 법이지만 그 원칙을 잘 유지하면서 그런 위기에 유대인들의 술수에 휘말리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갈리오나 빌라도가 겪은 상황들을 보면 사실상 오늘날 성도들도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겪는 그런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굉장히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걸 봅니다. 집단의 힘, 사회적인 권력, 뭐 사회의 문화, 유행하는 어떤 문화 등을 이용해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을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넣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세속의 문화 속에 끌려와서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해도 같이 즐기고 같이 이 죄를 누리는 공범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세상이 서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좀 순수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 가면 아직은 순수한 신앙인데 그런 애들을 꼭 끌어다가 술 먹이고 못된 짓 하게 하는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들도 그런 뿌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정치판을 보면 어떻습니까? 더더욱 전부 그런 권모술술로 가득 차 있죠. 이런 영적인 압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직장, 사업터, 뭐 학교, 심지어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더 나아가면요. 교회 안에서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고 그곳에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권모술수와 남을 음해해서 자기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런 현장, 갈리오와 같은 집단의 힘, 집단의 요구에 협박당하는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갈리오의 행동과 이 결단을 통해 보면서 집단의 협박, 이 시대 분위기의 압력에 밀려서 말씀의 가치까지 집어던지고 그런 세력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의 가치가 유일한 삶의 기준이 돼서 비록 거짓말하고 권모술수를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1등에서 2등이 된다고 해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본다고 해도 쉽고 빠른 세상의 길, 그들의 협박과 타협하고 적당히 즐기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씀의 길을 다니엘처럼 선택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열방의 제사장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런 현장에서 참으로 빛과 소금된 주님의 군사로서 담대히 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이 시대의 집단적 분위기, 동료들의 시선들에 대해서 저들이 추구하고 가치롭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까지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과 느낌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압박과 협박과 공갈과 거짓의 미끼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지막 심판의 날, 그 무적행에 갇히기 전까지 이런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런 풍랑이 없는 좋은 날을 기다리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투쟁해야 되고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들을 해야만 이 세상에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쉽고 편안한 나를 위해서 기독교를 택했다면 잘못된 만남이에요. 혹시나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런 쉽고 편안한 날들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내 믿음을 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지금 내가 좋은 대로 믿고 내가 좋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인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연대기적으로 살피면서 성경과 역사를 지금 알아가는 것은 이 성경의 가치,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진심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깊이 새겨서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 정신적 가치, 삶의 가치를 심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거나 획기적인 급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겠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히 성경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갈 때 어느 순간인가 마치 잔잔히 내리는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듯이 우리가 말씀의 가치로 무장되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가 살아갈 말씀의 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함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꺾어지지 않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는데 눈에 보이는 위협과 유혹에 흔들려 내가 원하는 길, 세상이 이끄는 길로 가서 사실 내 욕심대로 즐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위기와 유혹이 와도 절대로 변치 않는 가치, 타협할 수 없는 가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묵상하고 나누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와 이 집단의 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가치로 무장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